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알아야 될 것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원함으로 기뻐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죄를 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대인관계나 또 우리의 일상 그 조그마한 일에도 우리의 가치관 또 우리의 언행에 그것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헛거지요. 우리는 매일 밥 먹은 게 우리에게 어떠한 작용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매일 밥을 먹고 매일 어떠한 그 규칙적인 그 우리의 해야 할 정상적인 것을 하면 이제 숨 쉬는 것과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운동하고 쉬고 그리고 자고 깨는 일을 잘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요. 또 그리고 성숙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서 점점 그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매일 우리가 들여다봐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 보면은 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처음에 우리가 핏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정말 그 아이들이 이목구비 다 갖추었지만 그러나 기능적으로 보면은 그 아이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무슨 웃고 뭐 한다 그래도 그게 어떤 반응이라기보단 배냇짓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 아이들이 귀가 들리게 돼서 놀라고 반응하고 또 불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이제 손을 이렇게 대주면은 그 손을 따라서 그 아이들의 눈동자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아, 이 아이들이 잘한다 그래.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잘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면 매일 젖 먹고 정말 먹고 싸고 그리고서 자고 깨고 울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한다는 것은 잘하기 위한 어떠한 그 직접적인 거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어떤 법칙에 따라서 삶으로서 우리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그 아주 재능이 뛰어나면 그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되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그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밸런스가 맞아야 정말 훌륭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그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 그 몸도 육체도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마음이 병들었고 정신이 병들었으면 육체가 성해도 그것이 생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데에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정말 육체는 비록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면 어떻게 그 조그마한 힘 갖고도요 조그마한 쓰는 것 갖고도 그는 훌륭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가 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 정신적인 것 또 그 영혼의 문제 영적인 것이 이렇게 정말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빵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은 우리의 육체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정말 음식물이 저 떡이 살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정신세계 우리의 마음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 생각하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냐? 내 마음이 왜 내가 이렇게 잘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없느냐, 그것이 정말 내 게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내 거 아니지만 내 거로 하고 삽니다. 그렇게 내 거 아닌 것을 내 거로 하고 사는 것이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과연 누구 거냐? 사탄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걸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걸로 사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꼭 버려야 돼요.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라고 말 안 해요. 하나님은 너는 내 거야 내 종이야 라고 하지만 사탄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는 네 거야 라고 말해줘요. 너 마음대로 해. 너가 그럴 정말 권리가 있고 너가 그거 해도 되지 않냐. 네가 뭐 하나님한테 언제 뭘 받았다고,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줬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것으로 자기 마음을 자기의 모든 것을 쓰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것으로서 나를 그 채울 때에 우리는 사실 내가 살아야 되는 짐도 져야 되고요. 내가 한 모든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요. 내가 지은 죄의 그 열매도 먹어야 되고요. 우린 사실 내가 내 것으로 해서 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린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대로 살면은 우리는 사실 공급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엄마가 그 젖주는 대로 먹고요, 씻어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하면서 아기가 자라듯이, 아기가 만약 나는 내 건데 하면서 마음대로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는 찾아먹을 줄도 모르고 진짜 죽어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만 뻗치는 거지. 우리 아이들 그럴 때가 있지요. 뭐 그 미운 일곱 살이라든지 뭐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반항기가 있을 때가 있죠. 또 사춘기 때 아이들이 그렇죠. 나는 내 거다 얘기해요. 내 맘대로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니에이저는 그 심리학적으로는 그때가 그 크레이지 좀 미쳤다고 이제 말을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밸런스를 그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애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과도기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참 심합니다. 그런데 무슨 고통이냐면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 욕구가 그냥 속에서 물밀듯이 나오는 때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하면 실수가 많고 내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잘 일어나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누구의 그 말대로 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고 이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가요 그 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그 저기 티네이저 사춘기를 지낸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 속엔 사춘기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어떠한 그 습관이, 옛 습관이, 또 우리들의 어떠한 소욕과 그 욕심이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예수님 따라가는 걸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사춘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혀 죽은 것도 알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에 나에 대해서 못 박혔고,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 육체와 더불어 내 정욕도 욕심도 못 박힌 거를 아는데, 머리로 다 알고 그것도 고백했고 이해도 하는데요, 내 안에서 나는 내 마음이야 내 거야 하는 그러한 내 식의 나를 주장하는 그 말이 어떤 때 잘 눌러지고 있다가도 그냥 튀어나와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겨내질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딴 생각 딴 짓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듯이 딴 거 사랑하고요. 그리고 딴 데 팔려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것만이 소망입니다. 양이 제갈 길을 모르듯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만 가지요. 그렇지만 어른아이가 그 기어서 다닐 때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 손을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서 눈을 떼고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혼자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 아이가 길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이가 혼자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본인들은 그런 의식 없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마음대로 기어다니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냥 아장아장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정말 위험한 것이 있는지 글로 가면은 정말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또 자기 친구가 가면 거기에 무슨 맛있는 게 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호기심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빨리 달리기 시작할 때는 정말 어른들이 쫓아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걸으면은 안아주지 않아도 되니까 안아주는 시간이 적으니까 이제 팔이 덜 아프지요. 그러나 애 쫓아다니기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데에 피곤하시지도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애들 키울 때 그 애 보는 게 어떠한 큰 육체의 노동보다도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 쉼이 없이 어느 면에서 계속적으로 그 아이에게 맞추어서 이쪽에서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이 정말 자도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러한 것 같은 거죠. 그래도 부모는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놓치는 일이 없고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언제든지 그 내게 눈을 떼지 않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안 보여도 계시지요. 그분의 계심은 어떠한 그 면으로라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그 뭐랄까 그 손끝, 그분의 그 어떠한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느껴질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인정만 하면 정말 그분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와 임재를 어디 밖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던 혼자 있던 누구랑 같이 있더니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더니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를 그는 늘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실상이에요. 그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은 영생이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요.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시다요. 그럼 그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한번 갖고 태어나면은 죽었다 깼다 안 하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갖게 된 그 영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은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님이 내 몸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다. 말하자면 사는 것 죽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되는 그것의 그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 소원을 갖고 있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요? 그리고 왜 죽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뭐 칼로나 총으로 해서 죽는 거 그런 거는 끔찍하지만 사실 보통 아파서 죽는 거 보면 되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하다가 꼭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그거를 자기가 겪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 죽는 거는 보지만 자기가 겪으면 죽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참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편안히 죽었으면, 빨리 죽으려면, 오히려 빨리 죽었으면이라든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나 아프지 않고 나 고생 안 하는 것만 생각하고 정말 나의 죽음이 그 유익되기 원하는 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전 인류에게 유익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당하신,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죽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가 살리기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채찍질 맞고 침뱉음 받고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고 죄를 져서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그 정말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라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삶은 물론 유익하고요.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도 유익할 수 있어요. 내게도 유익하고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그것이 유익이라는 말이 가능합니다. 제 아는 그 사람들 중에요, 그 부모님들의 죽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떠한 아이들 식구들의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은 그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 많이 봅니다. 그런 그들의 죽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삶 이상의 유익을 준 거예요. 우리의 죽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7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일심으로 서서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지금 복음에 합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간증을 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함과 그리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음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또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오히려 그 복음의 진보에 그 유익했다는 것. 여기서도 내가 시위대나 그러한 간수들이나 그러한 거기서 만날 수 없었던, 밖에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안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셨고 또 내가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제들 중에서도 다수가 담대하게 돼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무슨 하나님이 실수한 거든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든지 그런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린 지금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잘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그 교회의 영적 리더인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들도 사회적으로 공경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로 인하여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걸 내가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럴 때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우리가 환난이 있으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더욱더 주님 안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그 삶의 기로는 아주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적으로 양다리 걸치고 있던 사람이요,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으면 확 주님 안에 붙고 자기가 연태까지 갖고 있었던 염려, 근심 그냥 다 버려버리고 주님만으로 오히려 더 강건하고 기쁘게 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렇고 형제들 안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안 당하고 하나님 잘 믿고 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 고생하는 것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 수준이 그래요. 우리가 그 잡념을 떨치고 세상 근심 걱정을 떨치고 우리의 소욕과 욕심을 좇아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어딘가에서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생기면,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뭐 급하니까 정말 그 세상 것이, 그 재물이, 그 나의 가지고 나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엎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문제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그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 맛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면, 그런데 뭔가 고통이 오고 어떠한 전쟁이 난다든지 뭔가가 정말 삶의 기로에 그 망떨어지에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거기에선 쾌락 찾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우선 세상과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 자기의 어떠한 감정이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지만 되는 것이 전제 조건인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린 세상에 파송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배치된 곳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다 끊고 뭐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다 끊고 그러고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물들지 말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그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우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어떠한 소욕을 채우려고 하는 정말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말라 해요.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요, 복음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오직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거한 나의 모든 그 기관은 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 몸 안에 붙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다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손이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되고 눈꺼풀이 맘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하려는 대로 해야 되고 하려는 그 자리에서 하려는 일만 하면 돼요. 눈이 가만히 보니까는 난 이렇게 깜짝깜짝 하는 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거리지 않고만 있다. 아니면 심심하니까 자꾸 깜짝거린다. 그거 해도 병이지요. 하게 하는 것만 하게 하는 정도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다 좋다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배치 없는 사람이 없고 역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다 배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해서 하나님이 배치해서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 그리고 우리를 특별히 여기는 것도 없고 또 없이 여기는 것도 물론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은 다 중요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인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지체로서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일하며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일할 때 우리는 뭐예요? 나도 살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그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누구도 대장이 따로 없어요. 리더가 따로 없어요. 예수님만이 오직 머리시고요.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관리하고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리더는 사실 예수님뿐이에요. 성령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리더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그랬다면 우린 좀 걱정이지요. 바울이 리더였다면 바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리더가 없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떠한 사회에서라도 내가 영적 리더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도 이 사람들이 잘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하고 접붙여주는 일을 해야지 내가 리더가 되면 내가 없어지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고 내가 없어지면 우리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내가 없으면 저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한 것이요 내가 성령님 노릇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나중에 그 뭐라 그럴까 내가 품어서 끌고 온 것 같지만 거꾸로 그들을 정말 길바닥에다 내버리는 일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자기가 갈 길 몰라요. 그러한 수준이니까 반드시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 품에 그들을 안겨줘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있구나. 정말 예수님의 양은 내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 그랬어요.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접붙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 따라가게끔 해주라는 얘기지 네가 내 대신 정말 하나님 노릇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하고 같이 있으나 떠나 있으나가 상관없이 너희들이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너희들이 다 어떻게 여기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다 그냥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령을 쫓아서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라. 그것은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각기 배치해서 역할이 다르다 그랬어요. 다 각기의 배치를 지키고 하게 하시는 대로 그 역할만 함으로써의 하나가 됩니다. 톱니가 많이 있어도 톱니가 각기의 자리에서 각기 움직여야 전체가 돌아가는 거지 톱니가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같이 있어가지고 물려서 같이 돌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마찬가지예요. 다 한 몸에 있지만 겉에 있는 것도 있고 속에 있는 것도 있고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머리가 위고 발이가 아래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위에 있는 것도 같고 아래 있는 것도 같고 사람들 보기에는 많이 사용되는 것도 있고 아주 보여지지도 않는 것도 있고 많은 그러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 우리가 보는 거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 하나님 장중에 있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절대로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놓치는 일도 없고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본인이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한 부모가 외동딸이 어렵게 돼서 죽게 생겨서 약을 구하러 막 뛰어왔어요. 마더 테레사의 책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뛰어와가지고 이 약은 인도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저 약 좀 주세요 이제 하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약을 배달하는 사람이 지나갑니다. 약 상자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제일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을 살려달라고 온 사람이 조금만 일찍 왔어도 늦었어도 그 약은 알지 못하니까 몰랐을 텐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지나가면서 그 약이 속에 있지도 않고 겉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약을 집어서 그 아버지에게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백만의 어른애들 중에서 그 아이의 생명, 그 아이를 기억하고 계시고 살리고 계시다. 근데 그 아이는 가난한 아이요. 그 아이는 예수 믿는 아이가 아닙니다. 힌두교 집의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아이의 아버지니까 그 모든 아이를 사랑하시고 지으시고 살리시는 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러한 기적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타이밍, 그 시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마더 테레사의 책을 보면서 수백만의 어린아이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도 다 어린아이였고 정말 아무 그 잘못 잘잘못이고 뭐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피덩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아멘.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요 얼마나 자상한 일이요 얼마나 정말 기묘한 일인데 모든 것을 합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당연히 없는 듯이 그리고 우리가 아닌 듯이 그렇게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일은 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오늘도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사정을 아시고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있어서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요. 그 약 갖고 온 사람은 그 어린아이와 상관도 없고 그 아버지랑도 상관도 없고 다 상관도 없지만 다 서로 쓰임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서로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가 쓰임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귀히 여겨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보살핌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그가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해치고 나를 언젠가 잘못하고 나를 그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또 살리시고 사람을 통해서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도 이렇게 고립되어서 있지만은 그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마땅히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하십니다. 근데 내가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나는 그럴 주제가 안 되고 그렇게 못할 거야. 아니요.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곳에서라도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서서 그냥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는 것은 각기 자기 역할 성령님에게 그 하게 하심을 따라서 잘 하고 있으라예요. 우리는 결코 끼리끼리의 단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다 어떠한 중심인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또 분열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서로가 비교 경쟁하고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안에 시기가 있으면 그거는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요란한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요란함이 아니라 정말 각기 하나님의 그 배치 속에서 자기의 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 된 자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시야,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지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다.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핍박하는 자들은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고 자기들이 강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멸망에 가는 일이라. 빈거라는 게 이렇게 징조라 그럴까요? 그러한 표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가 핍박도 견하여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에게 속한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가요 한 집안 식구라면은 그 집안이 겪을 때 같이 겪습니다. 또 우리가 전쟁을 겪어도요 한 민족이 같이 겪지요. 한 나라가 같이 겪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겪는 것을 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 받고 예수님이 기쁠 때 우리도 기쁘고 예수님이 슬퍼하실 때 우리도 슬프고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우리도 고난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고난에 지지 않았고 슬픔에 지지 않았고 죽음에 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다는 것처럼 사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애가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함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킴에 대해서 믿을 때 아이는 뭐가 어때도 상관없이 세상에 거꾸로 가도 상관없이 엄마 품에서 아빠 등에서 그냥 편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고 뭐가 막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요 나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 아니라 정말 어떠한 것이 와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고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 편이고 그분이 나를 괜찮다고 했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 했는데 어떠한 그 참소도 어떠한 그 공격도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어요. 진짜 두려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암지시켜서 세뇌를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로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뭐예요? 완전히 두려움이 없도록, 근심이 없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입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속에 근심이 없어지지 않고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만 괜찮지 또 금방 뭐예요? 딴 생각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계시다,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 날 지키신다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져요? 아니지요. 믿어졌지요. 믿게 해주셔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그 믿음을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는 건 노상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언제든지 믿음 없어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내가 너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나니 하면서 다시 네가 정신 차리면 형제들을 붙들어 주라.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맨.
그분이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도록 복음의 능력 안에 있도록 그분이 인도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의 믿음의 싸움. 어떠한 환경에서 사실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오히려 믿음이 강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 자체가 우리가 약해지면 어떡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흔들립니다. 심지가 강건한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그랬는데 마음의 심지라는 건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힘준다고 내 마음이 강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붙드시는 그 붙드심 속에 뿌리가 대지에 붙들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강건하다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그 붙들린 힘의 강건함 때문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봄에요, 바람이 불 때 뿌리가 그때 제일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뻗친다 그럴까 생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봄바람이 불 때 움이 튼다라고 합니다.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다 자극이 됩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그러한 나무는 그러한 자극을 유익되게 해요. 그래서 뿌리가 자라고 우미트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명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지요. 그리고 바람에 불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비가 오는 것도 햇볕이 쬐는 것도 눈이 오는 것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생명체들이 이 사계절을 통해서 이런 천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해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는데 생명이 없으면요. 그 모든 것이 그를 해치고 썩고 날아가고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상하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상하고 저것도 상해요. 제가 몸이 약하니까 소리도 강한 건 힘들고 햇볕도 강한 건 힘들고 습도가 강한 것도 또 건조한 것도 여러 가지 추운 것도 더운 것도 다 힘듭니다. 그래서 아니 반응이 다 힘들다라는 게 또 사실 얼마나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그래. 너 그거 다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게 있어서 너가 사는 거니까 없애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 그것을 아무것도 안 느끼고 싶으면 그건 죽는 것이라. 죽으면 아무것도 안 느끼지만 네가 살아있으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는 그보다 강한 생명을 가졌으니, 그보다 강한 내 사랑을 가졌으니, 그보다 강한 내 손길이, 나의 살리는 그 손길이 너에게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 힘들긴 한데 걱정은 안 해요. 거두어 주셔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 유익되다는 것을 그냥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상처가 커도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심을 보는 것이요, 그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떼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요, 그 약속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믿음뿐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라요. 너희들에게 싸움이 있지만, 너희들 안에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안에 어떠한 생각이 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할 때 우리는 사실 아까 힘들다는 반응처럼 갑자기 깜깜해지고 큰 소리가 나고 뭐해도 우리는 가슴이 탈락하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거는 그냥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그것까지도 없어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를 죄악시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못하겠고 스스로 안 되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살려줘야 되고 우리에게 하게 하셔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해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 하게 하시면 믿으면 되고, 내게 의가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믿으시고, 내 안에 계신 분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 뜻대로 다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발버둥 칠 일 없어요. 내 안에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잘 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은, 뭐예요? 나도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나를 키우고 계시고요. 나도 내 모습을 잘 알 수 없어도 그분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대로 점도 흠도 없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시옵소서만 필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시고 나보다 잘 아시고 정말 온전하게 실수 없이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장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 베푸신 은혜, 그리고 함께 하심을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물체로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그 품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도 천국을 맛볼 것이요. 어떠한 호화스러운 그 궁 안에서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있을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끌어내리지 않을 건가, 누군가가 나를 쓰러뜨리지 않을까, 우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사랑하는 모두가 보일 것이요. 그 사랑하는 사랑과 돌보심이 나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아이들,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한 인생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대로 살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서서 일심으로 뜻을 하나로 하여 협력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하게 하심을 좇아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찬양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